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의 대표적 대외 강경파로 꼽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 백악관에서 존 볼튼에게 그의 업무 수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의 많은 제안들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해 왔다며 따라서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 사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전 북한 선제 공격론을 주장하기도 했던 존 볼튼 전 보좌관은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도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 정책의 초강경 노선을 지켜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며 경질설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볼튼 보좌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나는 다르게 본다며 작은 무기들이다, 개의치 않는다고 반박했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6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수행에도 배제됐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참모 중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로 폼페오 장관은 자신과 볼튼 전 보좌관 사이에도 많은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모들의 임무이고 실제 외교는 대통령 본인의 정책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체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관영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하면서 앞으로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사체 발사 다음 날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이 오늘 공개한 어제 발사 현장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 차량 발사관 4개 가운데 3개의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애초 3발을 쐈지만 한 발은 불발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과 달리 이번 초대형 방사포 사격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지 않고 시험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16개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와 재정부는 오늘 공동 담화를 통해 사료용 유청과 어분, 윤활유 등 16가지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치료 관련 약품들도 추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한 25% 관세에 대한 것으로 이미 관세를 낸 경우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오늘 17일부터 공식 시행되고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중국 당국은 향후 관세 면제 품목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이번 발표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힘하는 선의 표시라고 평가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초 류호 중국 국무원 담당 경제부총리 등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일 무역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룬 미일 무역협정 진전이 우리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유엔 총회에서 협정을 완료하길 고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농업과 디지털 산업 전반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각 부처 책임자들이 대부분 교체됐습니다. 강녀 19명 가운데 경제사령탑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그리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만 유임됐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외교와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태기 신임 외무상은 경제산업상과 집권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전보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존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국 실무 협상의 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ith Mr. Bolton gone, perhaps it'll be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a more forward-leaning engagement.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United States has to do is have a much more systematic and thoughtful and consistent.
내일 북한 지역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는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흐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사의 경질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젯밤 존 볼튼에게 백악관에서 그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며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의 제안들의 많은 것에 있어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존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 제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혀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생화학 무기 등 북한에 현존하는 모든 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과 종종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미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이 경질된 배경으로 북한을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잦은 입장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볼튼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차는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공개리에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북한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의미하는 볼튼 보좌관의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을 사실상 북한 문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북한을 달래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지난 5월 이후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7일 일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자신의 사람들, 즉 행정부 사람들은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볼튼 보좌관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부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작은 무기들을 일부 발사했지만 나는 김 위원장이 내게 한 약속들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있기 몇 주 전 볼튼 보좌관의 강경한 대외 정책 성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John is a he has strong views on things, but that's okay. I actually temper John, which is pretty amazing, isn't it?
볼튼 보좌관이 현안들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는 자리에 볼튼 보좌관을 배제한 것도 북한을 고려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볼튼 보좌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수행해 미한 정상회담 때까지는 배석했으나 이후 판문점 회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볼튼 보좌관은 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제외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하노이에 도착해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이때 볼튼 보좌관은 영문과 국문으로 된 문서를 북한 측에 건넸는데 이 문서가 회담 결렬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이달 하순경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북 실무 협상의 장벽이 낮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돼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국이 북한의 실무협상 제안에 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는 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란 겁니다.
John was clearly a skeptic when it came to North Korea's intentions. And I believe would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리스 전 실장은 볼튼 보좌관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ith Mr. Bolton gone, perhaps it'll be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a more forward-leaning engagement policy.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이행하도록 요구해왔던 조건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볼튼 보좌관의 인물적인 특징과 직책을 감안할 때 미북 협상의 걸림돌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the case that in terms of personalities and positions, some obstacles have been removed.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볼튼 보좌관이 없는 상태를 시험해보기 위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이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necessarily expect the U.S. position to change dramatically.
볼튼 보좌관 경질로 대북 정책에서 제어 장치가 제거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려 할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미국의 대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make any major difference. He has been sidelined from the Korean account for some time.
볼튼 보좌관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뗀 지 이미 한참 됐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을 때 볼튼 보좌관이 몽골에 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대북 정책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선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한국, 일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United States has to do is have a much more systematic and thoughtful and consistent approach.
상원 군사위 간사인 리드 의원은 11일 VOA에 미북 협상 교착 타개 방안과 관련해 미국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며 일관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런 다자간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이간질이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고 신중한 대북 전략이 없다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교착의 원인은 미북 양측이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real issue is what you mean by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s seem to have an attitude that just means no.
리드 의원은 비핵화의 정의 등 모든 전제가 합의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2년이 된 지금도 그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협상 교착 타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다만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타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North Korea wants, they want us to ignore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인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 등 압박 유지와 동시에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놀론 민주당 상원 의원도 미국은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문제는 미국의 접근법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position has been very clear, which is that the goal should b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의 접근법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고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더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운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못 본 채 할 순 없다며 북핵이 존재하는 이상 앞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간사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북 양측에 돌렸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can submit itself to the blackmail of we will continue.
북한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때까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이런 도발적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에 발사한 두 발의 발사체와 관련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세 발을 발사했고 한 발은 북한 내륙에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하루 전에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다시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으며 이번 시험 사격이 그 목적에 완전히 부합돼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능이 최종 검증됐으며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거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가 시험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달 발사 때와는 달리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내에선 북한이 10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두 발 중 한 발이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의 섬을 목표로 발사한 발사체가 내륙에 떨어지면서 성공했다는 언급이 빠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이 추가 시험 발사 언급을 한 건 역시 아직 무기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라고 밝힌 만큼 아직 완성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을 통해 추가 개발이나 수정 보완할 사항을 명확히 식별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330km를 때리면 섬에 떨어지거든요. 거의 거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한 발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섬까지 안 날아가고 내륙 어디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한 발에 대해서는 발표를 못 하는 거죠. 사진 안 보여준 거니까 아마 섬에 명중도 못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런데 오늘 나온 걸 보니 이게 또 한 발이 더 있는 것 같아, 세 발인 것 같아.
실제 북한이 11일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 4개 중 3개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세 발을 발사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미사일이 고도를 50에서 60km에 맞춰 330km를 비행한다면 이는 탄도 궤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0km 정도 거리에 추락한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발사된 발사체가 아니라고 장 교수는 말했습니다.
200km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륙이 어디 떨어졌다는 거고 얘가 만일에 이제 그냥 인구가 없는 산 같은 데 떨어지면 괜찮은데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은 피해를 어딘가 입었을 거라고요. 미국에서 뭐 정찰위성으로 하여튼 어떤 일대를 딱 지지겠죠. 이렇게 파괴가 됐나 이런 걸 볼 거고요.
장 교수는 이 발사체가 가속 중 상승하다 폭발해 200km에서 떨어졌다면 연소 중에 추락한 만큼 해당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이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서 조기경보 위성으로 해당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한국군이 놓친 한발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7개의 정보수집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기 경보 위성이 아닌 이상 식별이 어렵단 겁니다.
일본은 지상 레이더가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죠. 일본이 그 지금 정보수집 군사 정찰 위성을 7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7기 가지고 그 시간에 그거 찰을 확률은 수십만 분의 1도 안 돼. 그걸 잡으려면 미국처럼 정지 궤도에 적외선 탐사 위성, 그러니까 조기 경보 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일본도 없어요. 화염 가지고 얘가 찾는 거거든요. 발사하면은 이제 엄청난 불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가 식별을 해요. 그 정지 궤도에서 고도 36,000km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황상 한국군이 아예 탐지하지 못한 마지막 한 발은 상승하지 못한 채 추락하거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연계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0일 오전 6시 53분과 오전 7시 12분경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발사체의 최대 비행 거리만 공개했을 뿐 정점 고도와 최대 비행 속도 등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대북 정제유 운반 선박은 최근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보고는 지난 7월에 보고한 5월 대북 공급량으로 당시 1,536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매월 북한의 판매 또는 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공급량은 7월 30일까지, 7월 공급량은 8월 30일까지 유엔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중국은 정제유 보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보고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6월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한 상태로 7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각각 보고한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5,730톤과 23,312톤입니다. 둘을 합산하면 29,042톤, 배럴로는 약 229,440배럴로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46% 수준입니다. 한편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외국 선박 세척이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혐의를 둔 선박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리젠트호와 베트남 깃발을 단 비에틴 015, 시에라리온 깃발을 단 샌린 015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중 비에틴 015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했다고 지적한 2월 26일 이후 이틀 뒤에도 북한 남포항 인근 서해에서 포착됐습니다. 이후 비에틴 015는 계속 남하해 지난 7월 타이완을 지나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일 싱가포르항 앞에서 AIS 신호가 잡혔습니다. VOA는 베트남 당국에 비에틴 015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UN과 협력해 아프리카에서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제재 전문가들이 만든 민간단체 CCSI는 유엔 지도부의 승인 아래 회원국들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엔리코 케리시 국장은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과 밀접한 협력을 맺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 위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케리시 국장님, CCSI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 워크숍을 고안해 유엔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아프리카 등지에서 워크숍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대북 제재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습니까?
No, we have started actually to develop manuals, implementation manuals and
CCSI는 2014년 봄부터 유엔 회원국들과 외교 사절을 대상으로 제재 이행 설명서를 내고 관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의 영향을 받는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북 제재 이행 설명서도 2014년에 발표했는데 점점 더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어 여러 정부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확보해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부티, 알제리, 기니, 모잠비크, 케냐, 코트디부아르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열면 주변국 관계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 거의 모두를 교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지금까지 약 300에서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연 이유는 무엇입니까?
In particular, the history,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hich in many cases is quite substantial.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북한과 양자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김일성은 50년, 60년 전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개발 도상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려 했죠. 그 결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고 지금에 와서 많은 나라가 그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2006년에 유엔 안보리는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던 아프리카 나라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 무기에 대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부품을 받을 수도 수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과 과거 군사협력을 맺었던 아프리카 나라들의 제재 전문가로서 어떤 충고를 합니까?
The first step is recognition of the problem. And we actually find that in many of these countries, the understanding of the recognition
첫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자국에 대한 제재 이행 기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와 각국 수도에 큰 간극이 있는 거죠. 비단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무역 규제와 제재들이 뒤섞여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따라서 명확하게 제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보는 것이죠. 합법적인 대체국은 충분히 많습니다.
군사협력 외에도 금융 분야 제재 이행에 대한 세미나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위험은 얼마나 큰가요?
Thi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fertile areas for these workshops. Particularly in Africa, the continent
대북 제재 이행 워크숍이 다룰 내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금융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성장하고 있고 현재 많은 중소은행들이 생겨서 무역을 촉진하고 있죠. 다양한 거래에 참여하는 데 비해 정부 지도는 부족하고 은행들 스스로도 값비싼 제재 준수 수단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의 내용과 행동 수칙을 알려주고 제재 관련 새로운 정보를 계속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은 주로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도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많이 합니까?
We have currently an issue in Mozambique and we have one in Tanzania involving a number of military goods that have
현재 모잠비크와 탄자니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쌓이고 있죠. 또한 북한은 많은 아프리카 나라에 자국 선박을 등록하는 편히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제재 위반 사례들에는 여러 금융 거래가 동원됩니다.
무기 구입, 금융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제재 위반이 두드러질까요?
Of course, the natural resource context, as you perhaps are aware, over the last 3-4 years.
자원 거래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난 3-4년간 유엔은 자원 거래에 대한 제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광물, 농산품, 해산물, 섬유 등이죠. 북한은 개발도상국들과 자원 거래를 많이 합니다. 또 아프리카 나라들의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나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보면 최근 들어 많은 북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캐리시 국장의 말을 들으면 여전히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에 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I'm always questioning when that kind of optimistic view is being voiced because we never know what we don't know, right? Certainly we have in our
저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을 언제나 의심합니다. 모든 거래가 다 알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워크숍을 통해 조선 광업 개발 회사 KOMID 등 거대 북한 기업들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 기업들이 전략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놀라운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알려지고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북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들은 훨씬 더 은밀합니다. 제재 이행 훈련가로서 우리의 역할은 상당한 수준의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는 미국의 민간단체 CCSI의 앤니코 캐리시 국장이었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을 대신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행복한 추석 연휴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이 모이며 훌륭한 음식과 친근한 선물이 있는 이 시간에 미국도 잠시 멈추고 이 삶의 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사색의 시간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힘을 생각하게 된다며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특별한 시간에 모든 한국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행운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올해도 고향 방문과 성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이산가족의 간절한 염원을 푸는 데 크게 못 미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1일 이북 오도청에서 열린 38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미북 관계와 함께 남북 관계가 주춤한 탓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과제 가운데 최우선 사안이 이산가족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한시라도 빠르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상설 면회소 개소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한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성묘와 같은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의 일생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롭게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합동 망향제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실향민들은 70년이 다 되도록 부모 형제의 생사조차 모른 채 고향 땅을 그리며 차례를 지내고 있다며 한탄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실향민 이산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 소식을 70년이 다 되도록 모른 채 애끓는 단장의 아픔을 삼키며
망향제를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평양 출신 89살 진경선 씨는 명절이 되면 고향 땅에 두고 온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 동생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여동생과 남동생을 찾기 위해 등록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은 번번이 탈락했고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갓난 내가 이제 생살지고 모르고 있는 거죠. 신청은 해놨는데요. 21번째 했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이대로 나가면 아마 이산가족 1세들이 2, 3년...
진경선 씨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잖아요. 분이야 이런 말할 수가 없지. 구정 때 추석 때 특히 생각이 간절하지 고향.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8, 90대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의 첫 단계인 생사 소재 확인 제안에 즉각 호응할 것과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 성묘 방문을 적극 허용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11주년을 기념해 지난 1982년 처음 열린 이산가족의 날 행사는 2005년까지는 회담이 열린 8월 12일에 맞춰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워지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기억을 함께 떠올리고 합동 망향제를 올리기 위해 추석 이틀 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3,208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5만 5,987명입니다. 또 80세 이상이 61.7%, 70세 이상이 84.7%로 고령자가 많아 갈수록 이산가족 문제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요단강,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병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16개 미국산 추가 관세 품목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10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와 특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그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병합하겠다 이 계획을 밝힌 거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 총선 이후의 국정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이스라엘 TV 방송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요. 만약 자신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구성 후 즉각 팔레스타인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병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요르단강 서안 지역이라는 게 중동에서는 정말 최대 갈등 지역의 하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기면서 점령한 곳인데요. 네. 현재 이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인 27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주민도 한 40만 명이 이스라엘군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에 장차 국가를 건설하길 원하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 네타냐후 총리의 요르단강 서안 지역 병합 이 계획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네, 지난 4월에도요. 요르단강 서안 지역 병합 계획을 언급해서 논란을 일으켰고요. 예, 예. 또 이달 들어서도 다시 거론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부 구성 후라고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예, 네타냐후 총리는요. 요르단강 계곡과 사해 북부 지역을 이스라엘의 동부 국경 지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총선 후 새 정부를 구성하고 나면 이 지역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즉시 실행에 옮겨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몇 달 전에 총선을 했는데 다시 또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지난 4월에 총선을 치러서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크루당이 제1당이 됐고요. 네네. 네타냐후 총리는 역대 이스라엘 총리 가운데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하지만 연립정부 구성을 하는 데 실패하면서 오는 17일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연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병합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 정착촌도 병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광범위한 조치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과 최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지금 중재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주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중동 평화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우선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 지원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랍 국가들의 반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미국의 중동 평화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타냐후 총리가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계획이 공개될 때까지 주권 적용, 즉 병합 조치를 기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계획이 우리에게 역사적 기회를 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에 다시 승리하면 곧바로 병합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중동 평화 계획이 나올 때까지도 기다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주요 언론들은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의 중동 평화 계획이 이스라엘 총선 이후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타냐후 총리도 이날 미국의 평화 계획은 이스라엘이 9월 17일 총선을 치른 후에 금방 very soon 나올 것으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네타냐후의 이런 네타냐후 총리 이런 계획에 미국도 반응을 했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병합 계획을 지지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요.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예, 백악관은요. 이스라엘 총선 후에 중동 평화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영내 안보와 기회 또 안정을 가져올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병합 계획에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은 일제히 규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중 무역 상황 소식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관세를 일부 면제를 했다는 소식이 뉴스네요.
예, 중국 정부가 16가지 미국산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중국 재무부가 11일 새우와 가축 사료, 농약, 윤활유 등 16가지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관세가 매겨져 있던 겁니까?
25%인데요. 네.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적용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주요 언론들은 중국의 이런 조치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러니까요.
예,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온 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예,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요.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관세 면제는 새로운 무역 협상을 앞둔 중국의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진실성과 선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착 국면 이후 공동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반응이 있네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 미국의 뭐 최고의 경제 관료 중 한 명인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죠?
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요. 10일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있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나바로 고문하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정말 강경한 목소리를 자주 내왔던 인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재 미국이 중국에 매기고 있는 관세와 관련해서도 매우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관세는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자 중국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게 할 최선의 보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워싱턴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양국의 관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9월 1일자로 미국은요 1,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시행했는데요.
예.
12월 15일로 부과 시점을 예고한 물량까지 합치면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미국은 또 10월 1일부터는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현행 25% 관세를 30%로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거의 다 고율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당초 10% 관세를 계획했다가 중국 정부가 9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5%씩 더 올리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중국도 이에 맞서고 있죠?
네,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25% 관세를 매기며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요. 특히 지난 1일부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7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에서 10% 관세를 매기면서 갈등이 한층 격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양국이 다음 달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 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수위가 다소 조절되는 양상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10일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눈길을 끄는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네, 10일 노스캐롤라이나 3구역과 9구역의 연방 하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와 특별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네.
결과는 두 지역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표를 많이 얻었습니까?
3구역 보궐선거에서는 공화당 그레그 머피 후보가 62%, 그리고
예.
앨런 토마스 민주당 후보가 38%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9구역 특별선거에서는 댄 비숍 공화당 후보가 51%, 민주당 댄 맥크리티 후보가 49%를 득표했습니다.
예. 차이가 많은 곳도 있고 아주 박빙인 곳도 있었네요. 자, 어제 선거는 근데 왜 치러진 겁니까?
네, 3선거구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20년 이상 이 지역을 대표해온 공화당 소속 월터 존스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2월 숨졌기 때문에
예.
보궐선거가 치러진 거고요.
예.
그리고 구선거구에서는 지난 2018년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승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선거를 한 겁니다.
네. 이 구선거구가 특별선거구였네요. 그런데 그때는 왜 승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네, 원래는 공화당 소속 마크 해리스 후보가 900여 표 차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선자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예. 선거 부정 의혹이라는 게 뭐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부정이었죠?
네, 누군가 부재자 투표 용지를 거두어서 임의로 기재하거나 서명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 이 사람은 부재자 투표지를 모아오면 금전적으로까지 보상했다고 했다 하는데요.
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부재자 투표지는 원래 투표자 본인이나 이 사람을 대리하는 가족만이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표를 많이 얻었던 그러니까 뭐 900여 차로 승리한 해리스 후보가 이 부분에 관여를 한 겁니까?
해리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선관위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부정행위에 관계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죠.
네네.
뭐 논란이 커지자 해리스 후보가 새로 선거를 할 것을 촉구했고 결국 선관위가 재선거를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선거를 치른 후보자 명단에 해리스 후보가 없네요.
예, 선거 부정 의혹에 휩싸였던 해리스 후보는 다시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 댄 비숍 주 상원의원이 공화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나왔던 맥크리드 후보가 다시 출마한 겁니다.
예, 보궐선거, 특별선거. 아무래도 워싱턴 정치권과 미국 언론이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상황을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스캐롤라이나 표심을 엿볼 기회라서 선거 결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선거 결과로 내년에 치를 이곳에 노스캐롤라이나 쪽의 그 대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공화당, 특히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를 자세하게 들여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아주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구선거구에서 공화당 쪽에 신경 쓰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맥크리디 민주당 후보가 2% 차로 졌습니다.
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구역인데요. 민주당 맥크리디 후보 지지표가 많이 나온 거죠.
예.
맥크리드 후보는 특히 교회 지역에서 선전한 것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1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공화당 후보들이 크게 승리했다면서 이 승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1일엔 트위터에 구선거구 비숍 후보가 3주 전에 큰 차이로 뒤졌었는데 자신이 돕고 함께 선거 전략을 바꿔서 이겼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아, 참고로 전체 연방 하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235석, 공화당이 199석, 그리고 무소속 1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서 그대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 안주 지역은 오전에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흐립니다. 평안북도, 수풍과 구성 지역은 오전에 맑겠고 자강도의 중간과 강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26도, 강계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흐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4도.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 성진 김책 지역만 흐리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4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3도. 성진 김책지역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5에서 2.5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의 대표적 대외 강경파로 꼽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 백악관에서 그의 업무 수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의 많은 제안들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해왔다고 밝히고 따라서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 사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전 북한 선제 공격론을 주장하기도 했던 볼튼 전 보좌관은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도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 정책의 초강경 노선을 지켜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며 경질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볼튼 보좌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나는 다르게 본다며 작은 무기들이다, 개의치 않는다고 반박했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6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수행에도 배제됐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백악관 참모진 중에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자신과 볼튼 전 보좌관 사이에도 많은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모들의 임무이고 실제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정책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체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하면서 앞으로 연발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사체 발사 다음 날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이 오늘 공개한 어제 발사 현장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발사관 4개 가운데 3개의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애초 3발을 쐈지만 한 발은 불발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과 달리 이번 초대형 방사포 사격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지 않고 시험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16개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된 사항에서 일시 제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책위원회와 재정부는 오늘 공동 담화를 통해 사료용 유청과 어분, 윤활유 등 16가지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치료 관련 약품들도 추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한 25% 관세에 대한 것으로 이미 관세를 낸 경우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면제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공식 시행되고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중국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이번 발표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선의 표시라고 평가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등 대표단은 다음 달 초 워싱턴을 방문해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일 무역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룬 미일 무역협정의 진전이 우리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유엔총회에서 협정을 완료하길 고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농업과 디지털, 산업 현안에 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대규모 개각을 통해 각 부처 책임자들을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각료 19명 가운데 경제사령탑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만 유임됐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우선 외교와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경제산업상과 집권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뉴스 마감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